역대상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신 그 성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성전 속에서 주어진 혜택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함이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어쨌든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참된 성전이 아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또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정도면 성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전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소위 개혁적이고 또 건전한 설교를 한다는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혁적인 목사치고 예배당을 성전 그렇게 말한 목사가 없어요. 다 예수님의 성전이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면 뭐 하냐고 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전의 의미예요. 성전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데 성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당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도 예배당 성전이 아니다. 그런 류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성경을 바르게 전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또 잘못됨이 있는 것이죠. 본문 6절을 봐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여기에서 다윗이 성전을 얘기할 때 이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성전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름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한 성전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되는 성전이라면은 이스라엘이 그 성전에 나올 때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나를 위한 성전이 아니다. 또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도 아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 믿음이 드러나고 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그게 뭔가 하면 날 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드러나는 내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면서 내가 복을 빌면 제물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 인정하고 복 주시겠지. 그런 자세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이 성전이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오신 분이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신 분이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 분이 아니다. 이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인간을 위한 성전이 아니니까 인간을 위한 예수님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성도가 성전이라면 성도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용도로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성도다. 그렇게 자기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성도를. 그렇다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분명히 성전이 아니고 성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란 말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면은 예배당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것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공로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그 말은 그냥 말뿐이죠. 그냥 사고방식은 예배당을 성전으로 높이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다. 여기에 염두를 두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은 인간을 위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는 인간의 이름도 인간의 공로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에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는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것도 공로로 담기질 않아야 되죠. 그렇게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담긴 그들이 성전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도가 성전이다. 이런 말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짜는 가짜 티를 내게 돼 있어요. 짝퉁이 아무리 진품을 따라 마늘을 딸지라도 짝퉁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짜 성도는 가짜 티를 냅니다. 그 티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한 짓을 내 공로를 포기를 못해요. 그게 가짜 티입니다. 내 공로를 포기를 못한다는 거.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을 들고 신을 찾는 것은 세상 종교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내 걸 들고 신을 찾아 나오는 거. 그게 우상 섬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 섬기겠다. 설치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불교가 부처를 섬기는 방식이나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방식이 다르지가 않아요.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고 하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그 법륜이라는 성녀가는 상담을 간혹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교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확인하려고 제가 들어요. 가끔 좀 시간 심심할 때 그 상담 내용을 보면은 그 여자들이 하는 그 상담은 남편과 자식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직장과 아내 문제, 거의가 그 문제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 하면은 그 모든 상담의 중심이 그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법륜이 얘기한 내용이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 거의 그렇게 나가요. 예를 들어 그 이제 여자들이 남편 문제 들고 나온 것은 태반이 바람 피우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남편 바람 피운다. 남편이 어떤 여자한테 그래.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오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는 이런 또 상담한단 말입니다. 근데 선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벌어오지 않는데 그럼 그 남편이 술 먹고 주사를 부립니까? 아니라 그래요. 그런 아내를 때립니까?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집안일을 아예 안 도와줍니까? 아니라 가끔 쓰레기도 버려주고 설거지도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순례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돈은 벌어오지 않아도 주사도 안 부리고 때리지도 않고 가끔 쓰레기 버려주고 얼마 좋으냐 그 말이에요. 돈은 안 벌어오지만은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지 않은 이금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도 생각하시라. 그러면서 이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담이에요, 그 사람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집을 나갔다가 몇 년 후에 돌아왔다. 놀고 먹는다. 어떻게 이런 또 상담도 해서 합디다 또. 여기 하는 말이 그 집 나간 바람 피운 남편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가 찾아왔다. 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집안에서 눌러앉아 산다. 남편이 미워서 밥도 주기 싫다고 하니까 어쨌든 밥 먹을 거 아닙니까? 밥 먹을 거니까 친구라 생각하고 숟가락 하나 더 얹어라.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게 상담이에요, 그 사람의. 아니, 바람 피우고 나간 남편 들어온 걸 친구로 생각합니까? 그 친구를 보여야겠단 말이에요. 제가, 이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런 상담 들으면서 제가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요. 목사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있는 것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생각 바꾸라는 게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거의 그렇게 상담을 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만 바꾸면 미움도 사라지고 행복해진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게 종교고 말이죠. 결국은 인간 행복에 초점 주다 보니까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런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도 인간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믿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점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나 부처를 찾는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내 행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이라는 것을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 그건 성도가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질문도 상담도 하는데 남편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상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그러면서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냥 그런 상담하다가 억울하고 서러운지 막 울어요. 울면 상담을 하는데 제가 여자 눈물 참 취약하거든요. 그래도 물었으니까 이제 할 말은 해야 되 싶어가지고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한 게 아니 이혼 문제를 알아서 하면 되죠. 저한테 묻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저한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기래요. 제가 묻는 건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는 기독교인으로서 옳은 것인지 알고 싶어 그렇습니다. 죄가 다 팔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혼을 해도 죄인이고 안 해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오히려 기독교인이 이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뭘 해도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옳은 행동을 해서 기독교인답게 돼보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남편이 바람핀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남편이 바람피우나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옳은 일을 해서 기독교인 돼보고 그렇게 구원받겠다는 건 그건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고방식은. 더 잘못된 거죠. 그러니 상담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상담이 안 돼요. 인간이 온 답을 안, 못 찾아내요. 그래도 이제 이혼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물었으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들었죠. 이혼해도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남편 데리고 살면서 평생 괴롭히라 그랬습니다. 막 때리고 뭐 욕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마시는 반 해주면서 밥 세 끼 차려주면서 괴롭히라겠어요. 그게 괴롭히는 것이라면요, 아니면은 밥 차려주면서 맛있는 거 해주면서 내가 네 같은 거 데리고 살고 밥 준다 그러라는 것이에요. 네 같은 거 내가 밥 준다. 그럼 남편은 밥 먹을 때만 면 먹고 부끄러워서 괴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네 같은 걸 구원하려고 내 아들 보냈다.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면목 없게 많은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네 같은 것 때문에 내 아들 보내가 피 흘리게.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이 우리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기독교 상담학이랑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 목적 하는 게 인간의 행복을 위한 상담이죠. 모든 그 방향이. 그러한 상담에서 뭐 생각을 바꾸라느니 긍정적인 사고방 가지라느니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 바꾸라 말 안 합니다. 안 바뀌니까.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건 사탄이 가르친 것입니다. 사탄에게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에게 하나님이 중하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까느리 이렇게 말했다가 하니까 사탄이 결코 안 죽는다 말입니다. 안 죽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먹으면 죽는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안 죽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정말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된다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을. 그러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 신앙이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복음을 들으니까 죄인이다,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부정적인 걸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신목사님들 부정적인 말만 한다 이런 말 들을 기회 들어옵니다. 그런 부정적인 사고는 인생을 사는 도움이 안 되니까 버려야 돼. 그렇게 봐드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믿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서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일치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벨리알은 사탄을 말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와 불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왜 다른가 물어보면 답은 뻔해요. 기독교는 하나님 믿고 불교는 부처라는 우상을 믿기 때문에 다르다. 분명 그렇게 답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고 불교에는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란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보면 기독교나 불교나 입고 있는 옷만 다르지 인간은 같아요. 입은 옷만 달라요. 생각하는 거, 목적하는 거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불교가 다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서로 조화돼요. 조화되고 일치해요. 서로 사귀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일치가 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서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일치가 안 된다는 건 맞지가 않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서로 맞지가 않습니까? 기독교와 불교 뭐가 안 맞아요? 이건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 우상이라면은 불교와 안 맞는 게 아니 맞아요. 근데 맞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일치가 안 돼야 돼요. 그럼 서로 뭐가 맞지가 않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서로 맞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모르면서 그냥 느낌만으로 일치가 안 된다, 맞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느낌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건 인간은 믿음의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은 믿음의 실패자야. 뭐 실패자 이것도 부정적인 사고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우리는 성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이걸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함께한다. 그리 생각하면 안 될 문제예요. 믿는 자. 그 믿는 자라는 정확한 말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가리켜 믿는 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믿음의 실패자로 보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믿는 것이 믿는 자예요.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그냥 그건 기독교인 종교인이고요. 믿는 자는 자기를 믿음의 실패자로 간주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그걸 믿는 게 믿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믿지 않은 자. 믿지 않는 자는 교회를 안 다니고 나 하나 안 믿어. 그래 나오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믿음의 실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믿었어.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겠다. 그렇게 나오는 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온 사기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실패자라고 여기지 아니한 사람 함께하지 못해. 그게 복음이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말한 믿는 자는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실패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알아요. 그들이 믿는 자예요. 내가 한 것은 없고 예수님 행하시고 예수님 이루신 것만 담겨 있어요. 그게 믿는 자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왜? 그 성전 속에는 자기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만 있거든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에서 의미한 그들도 믿음의 실패에 있음을 아는 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실패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도 누굽니까? 믿음의 실패자죠. 실패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실패를 몰라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전 나오고 재물 바치면 내 실패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모르는 걸 알게 하시겠죠. 실패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실패자를 나오게 하시는 거. 그리고 그 실패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율법이란 말입니다. 실패자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 뜻을 오해를 하죠. 율법 주신 것을 이걸 잘 지켜 실천하면 내 백성 되겠다, 구원한다,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 지키고 사는 일이 열심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 망하게 하셔요. 망하게 해서 너의 믿음 실패했어. 이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레미야서가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앞에 옛 언약이 있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옛 언약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게 옛 언약이란 말입니다. 만약 지켜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아요. 저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옛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언약을 깨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실패자에게 등장한 거예요. 실패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준 취지는 이스라엘을 저주받을 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실패자, 저주받을 자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율법 잘 지킨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맺은 새 언약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새 언약은 법을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기 전에 옛 언약 때에는 하나님 법이 마음에 있지를 않았을 때죠.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있지 않은 법을 마음에 둔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 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지 않고 마음 밖에 있는 게 옛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말씀이 마음 밖에 있을 때 이게 이거예요. 내가 성경을 봐요. 이 성인이 밖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 이 성인이 실제야 지켜야지. 이게 마음 법이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지켜내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런 것이 뭐가 되냐면은 이 법이 마음 안에 있어서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행함이 아니고. 네가 실패자야. 이걸 깨닫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신 분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가 말씀의 성취자 오셨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자 되게 하는 것. 그게 법이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걸 두고 새 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으로 탄생된 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실패자임을 알면서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실패자의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말씀이 예수는 십자가. 이들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만 담겨 있는 그들이 성전의 성도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시고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면 행하신 하나님의 일만 담긴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은 그런 여러분에게서 나와져야 되는 것이 뭐겠냐 말입니다. 뭐가 나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두루 행하시면서 나타내는 은혜, 사랑, 긍휼, 여기심, 자비 이게 나오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전이라고 하면서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구제해야지, 내가 선교해가지고 말씀을 이루고 사명 이루고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게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짜다. 결국 그렇게 가짜들 입에서 내가 믿음생활 잘했던 이런 복을 받고 그렇게 나와지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게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걸 두고 하나님의 성전 우상 어찌 일치되리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완전히 달라요.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이유를 말합니다. 8절 봐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다윗은 자기가 건축하지 못할 이유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크게 전쟁을 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성전 건축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제로 보면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 번역을 했는데 이 온순은 성품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품이 온순한 그 뜻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뜻이 안식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식하는 사람인 솔로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이 안식하는 안식처로 지으시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안식처로 지으신다. 그 안식처인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전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 평화를 대개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은 평화로들 이제 이해를 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 다윗이 크게 전쟁을 하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리고 전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옳지 않다면은 그게 성전 건축하지 못해 흠인다면은 전쟁 그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기게 하지를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가는 곳마다 전쟁하고 얘기해 놓고는 너 피를 많이 흘렸어. 너 전쟁 많이 했어. 성전 건축 못해.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이걸 또 좀 이해를 또 해야 되는데 사무엘하 7장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대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얘기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면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혀 승리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내게서 다윗 다윗 하면서 위대해지겠죠.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땅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가는 곳곳만 전쟁하면서 이겼다 그 뜻이에요. 사람 많이 죽였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잔인해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가는 곳만 전쟁 이겼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땅에 위대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만 이름이 위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전쟁 나가는데 난 사람 죽이기 싫어 피 흘리기 싫어 내가 죽으려고 죽었다? 그게 무슨 위대함이 되겠습니까? 그런 왕은 없지 않습니까? 전멸시키고 이겨야 돼요. 그게 왕의 이름 높여지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피를 많이 흘려야 되고 피를 많이 흘릴수록 그 이름은 승리자로 위대한 높임받아요. 다윗이 피를 흘린 것도 그런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위대한 다윗이 성전 건축한다? 전쟁을 많이 해서 피 많이 흘리고 이름이 위대해진 것. 다윗이 성전 건축한다면 그 성전에는 다윗의 위대한 이름이 담겨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위대한 이름이 담기는 그런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 없어 그 뜻이 아니고 이 성전에는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너 이름은 들어가면 안 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막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 성전 평화를 뭐 상징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평화를 원하신다면은 이방 나라 치기하고 전쟁하지를 말해야 되죠. 실컷 치기해놓고 죽여놓고 평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 구절에서 나오는 평안 아니라면 그 아니라 이스라엘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전쟁 없는 평화 그걸 주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도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라면 성전에서 누리는 걸 얘기합니다. 성전이 안식처라겠죠. 그 성문에 들어와서 누리는 평안 안식 아니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치고받고 싸운다 할지라도 성전 안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평안과 안일함 가운데 있다. 이 뜻이 되는데 정작 우리는 평안과 안일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평안 안일함은 느끼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평안하고 안정하고 안일함을 누리는 것을 자꾸 내 심적인 것으로 내 환경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확인하려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늘 평안이 없는 것처럼 다가오죠. 마음이 평안한 것, 그걸 이제 평안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묵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마음의 천국으로 생각을 하죠. 마음의 천국. 마음의 천국 없습니다, 여러분. 꿈 깨세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평안이고,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 여려워야 돼요. 믿음의 평안, 믿음이 아니라면 되는 것, 믿음이 여유로운 것. 아니라다는 것은 안정된 걸 얘기하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사태에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상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독교인의 믿음은 평안치가 않습니다. 아니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환경을 따라서 믿음 움직이거든요. 주변 여건이 별 문제 없이 조용하면은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죠. 그럴 때는 안정된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리죠. 그 요동이 뭐냐면은 내 믿음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게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평안이 없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깔리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야 돼. 내가 믿음이 좋아야만이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신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평안하고 안일한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고 누구를 믿으라? 아, 모르시구나. 내가 아니고 주를 믿으라. 그 주가 어떤 주겠어요? 그냥 주를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냐 말이에요. 언약을 다 이루신 그 주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언약을 다 이룬 주를 믿는 그 믿음에는 내가 이룰 것이 없고 내가 잘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애당초 나를 보지 아니한다.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믿음이 좋지 못해서 신앙생활 잘못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이건 불교입니다. 불교는 무당 종교예요. 그런 신앙이 안정될 수가 없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과 안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으로 누린 혜택입니다. 그 말씀이 성전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평안과 안정이라고 한 혜택을 그 이스라엘이 성전으로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의 취지예요. 그게 다윗을 막고 솔로몬 등장시키는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이름도 인간의 한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있는 성전, 그 성전의 평안과 안정이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게 성전의 의미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성도가 성전이라 그 말에는 성도에게는 자기 이름도 내가 한 일도 없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공로를 담고 있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믿음으로 뭔가 잘해보겠다고 복받겠다고 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에서 성도가 성도인 아무리 말해봐야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가짜죠. 이게 성경 전체가 증거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면 성경 여기 구절 보고 저기 구절 보고 그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여러분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체를 보지 않고 한 구절 보면서 자꾸 내게 유리한 것을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 말씀 우기는 것이죠. 전체가 아니고 한 구절 보기 때문에 자꾸 인간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잘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걸 성경에 우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보 그림이 그 로댕의 유명한 그 생각하는 사람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주보 그림 보면서 왜 이런 그림이 있지 그렇게 또 뭐 생각해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이런 그림 보면 사람들이, 왜 저거 뭘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기도 해요. 뭘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근데 그 조합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 살라.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죠. 뭐 철학적인 접근이라 할까요? 그냥 그런 시각으로 조합을 이제 많이 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 생각하는 사람 그 조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 속의 일부예요. 이 저 조각은. 인터넷 들어가면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이 실제로는. 그 아래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옥의 고통만 인간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옥의 문이에요.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 그걸 내려다보는,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 그 생각하는 사람, 그것만 보면은 뭔가 생각하는구나. 그렇게만 알 수 있는 것이 지옥문이라고 하는 작품 전체를 보면은 지옥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하는 것이구나. 이게 되지 않습니까? 성에 그런 겁니다. 성경도 전체를 무시하고 일부만 보게 되었지만 왜곡된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곡돼요. 성경이 증거하는 성전의 의미 전체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전이니까 뭐 성전답게 행실이 아름다워야 돼 이런 헛된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전체를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구약 없이는 해석이 안 됩니다. 구약 없이 예수를 막 그 예수는 가짜대요.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구약 없이 신약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었지만은 어떻게 욕된 말이 나오냐면은 인간은 실패자를 안 봅니다. 구약은 인간은 실패자로 시작하고 실패자로 드러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예언약이고 율법의 취지란 말입니다. 근데 구약 무시하고 성경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실패해서 덮어버린 채 성경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인간을 시작해가지고 인간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믿음이 변질된 그런 믿음이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인간을 시작하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믿음이 오로지 자기 이름 높인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인간의 믿음은 자기 이름을 위한 믿음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가 온통 인간의 공로로 가득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서로가 자기 믿음을 세우는 관심이 있죠. 그러니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안일함이 있냐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걸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해서 다 알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성경 전체예요.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 다 이룬 예수님. 그 예수를 아는 게 성경 전부를 아는 거예요. 성경 일부만 가지고 내가 아는 예수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성경 전부가 증거하는 다 이룬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아는 예수가 지워지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만 남아라 그 말입니다. 그럼 믿음의 만족은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이 예수로 족하다. 그게 믿음의 만족이 되겠죠. 다 이룬 예수님의 족함이야. 그게 성전으로 오신 예수 안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말씀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결부시키는 데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나와 결부시킨다는 것은 내가 행해야 될 것을 여긴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과 결부시키게 되어지면 내가 행할 건 없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말씀이 돼요. 예수님이 완성한 말씀. 성도는 바로 그걸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믿음은 느긋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죠. 그걸 두고 안식이라 얘기해요. 안식. 이 내용이 히브리 4장에 있습니다. 또 보십시다. 히브리 4장.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잠깐 펴놓으십시오. 뒤에 또 볼 거니까. 자, 여기서 안식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 뜻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는 뜻,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으로 들으라 그 뜻입니다. 근데 말씀을 나와 결부시켜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다 이룬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룰 말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식이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때 히브리 4장 4절 보십시다.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7일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쉬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짓지 않은 자리예요.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자신과 결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식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뭔가를 행한다? 오히려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지를 않는 못한 것이죠. 주의를 지키겠다? 여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은 말씀을 다 이룬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래, 예수는 자기를 안식일 주인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 안식의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성전 건축하기 위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말씀을 다 이룬 예수 안에 안식의 평안이 있다, 그겁니다. 그렇게 오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한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보다 중요한 거,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성도 인생이에요.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불행하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안 좋은 일, 좋은 일이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를 못해요.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다 이룬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 그 예수 안에서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중요하고 행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식이라니까요. 그 행복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 짧은 인생에서, 정말 짧은 인생에서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아닌 극히 일부인 오늘 하루를 흔드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래 사실은요. 다 이루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생이 전부가 되는 것. 그게 안식, 그게 평안이다. 그걸 알게 하는 게 성전의 의미예요. 성전 건축하기 위한 의미. 위대한 다윗의 이름이 들어감 성전이 되어지면 우리는 성전에 또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일을 쓸 거란 말입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안식이 되지를 못하죠. 그런데 인간의 일을 빼버리고 아무 공로도 없는, 전쟁을 한 적도 없고 승리한 적도 없는 그 솔로몬으로 성전 건축하게 한 것.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성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있고 그 일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드러났다. 그걸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좀 분명히 인식하시고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배우고 좀 깨닫고 누리는 그런 성도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전부가 된 예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오늘 우리 깊은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내가 이룰 것이 없다고 하는, 오직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 이 성전이 왜 안식이도 평안이 되는 것을 되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 성전에 누리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